오늘 아침에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를 볼 것입니다. 전체 주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보편적으로 실행함으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증가를 가져야 하는 우선적인 필요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메시지를 다시 볼 시간이 없지만 이 메시지들의 제목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확산하라는 주님의 분부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우리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충만한 복음입니다. 높은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이 복음에 있어서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민년이들이나 민년이들을 다 포함하여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파함, 왕국을 위해 사람들을 얻음,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권위가 그분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를 볼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의 제목을 함께 읽읍시다. 주님의 회복 안의 증가를 위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함. 오늘 아침에 우리의 부담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실행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전진할까?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할까? 우리가 각 지방 교회들 안에서 어떠한 것을 실행해야 할까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제사장 직분,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안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수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보기 전에, 그 실행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로마서 1번과 2번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왜 변화의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지, 실행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현재 이 상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로마서 1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가장 큰 필요, 우선적인 필요는 증거를 얻는 것이다. 제자들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가 되게 해야 한다. 여기 참고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집은 헬라어로 거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그 가정의 구성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그분의 집에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증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말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조망을 가져야 합니다. 증가에 관한 조망을 가져야 합니다. 증가는 복음으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 식구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증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가족 구성원들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증가가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집의 증가이죠. 우리는 증가의 방면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의 방면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는 이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더 늘어나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돌봄받고 서로를 목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라시고 증가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한 강조가 그 첫 번째 부분 증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증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사역은 균형 잡혀 있었죠. 그의 사역 안에서 형제님은 다만 우리의 필요를, 성장의 필요를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가될 필요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님의 사역 가운데 한 번 이상 여러 번 우리를 이끌어서 바로 이 필요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부를 필요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984년에 형제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정상적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관해 염려하셨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상황을 형제님이 그때 고려하면서 염려하셨습니다. 이 증가의 문제를 말할 때 그것은 지방교회들의 증가를 말하고 또한 그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수의 증가를 말합니다. 형제님이 이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을 깨달으셨죠. 우리에게 정상적인 증가의 비율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이러한 염려를 가지시고 형제님의 그 펜을 놓으시고 대만에 돌아가셔서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 무엇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증가를 가는 하나님의 방식인가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1989년에 형제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훈련과 실행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의 그 염려, 정상적인 증가의 비율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셨습니다. 1992년에 또 활력그룹의 긴급한 필요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때 형제님이 또다시 형제님의 우리의 상황에 대한 관심을 말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증가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에 대해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아마 형제님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형제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것 말고 더 말할 것이 없다. 이것들을 실행하십시오 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실행하십시오. 교회들 안에 있는 증가에 관하여 내가 말한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라고 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형제님 안에 있던 부담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이 문제를 볼 때 1989년, 1992년, 1996년 형제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제시한 그것들을 볼 때 우리의 현재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때 이래로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문제가 현재도 여전히 2016년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다만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큰 필요가 있음을 인해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 주요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증가에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릴 때 내가 여기서 멈추고 다만 여러분에게 이제 회개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이 문제에 있어서 회개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기 원하지만 제가 이 메시지를 어쨌든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필요를 아직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개요의 나머지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다른 형제님들이 계속 이 개요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진지하다면 우리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의 현 상황에 대해 특히 증가의 문제에 관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야 한다. 이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1992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상황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계서 1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데 점이 되어 있었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5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여러 해 동안에 우리가 정상적인 증가가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위, 우리의 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제님이 1992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님이 온 땅의 상황을 살펴보고 말씀하셨죠. 회복 안에 정상적인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예외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그 예외였죠. 형제님이 1992년에 형제님들이 1992년에 러시아에 가서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많은 증가가 모스크바와 샌피터스버그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어섰죠. 이 교회 증가는 세 가지에 의존합니다. 첫째, 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그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증가의 중점은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은 그 환경에 달려 있고 세 번째 중점은 그 사람들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를 예로 들죠. 70년간 공산주의의 압제 아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이 복음을 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변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에 열려있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학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변명했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백성들이 변명하였죠. 그들이 아직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변명을 할까요? 아직 환경이 이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직 그와 같은 상태에 되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환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가적 상황을 보거나 세계 상황을 볼 때 아주 유동적이고 불안합니다. 온 세상의 상황이나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 안정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환경은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환경은 사람들의 복음을 받도록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바꾸고 우리의 실행을 바꾸어야 합니다. B를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마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주 놀랍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C. 의심할 바 없이 회복은 놀라운 것이지만 회복의 몇 방면들은 고무적이지 않은데 특히 증가의 문제가 그렇다. 의심할 바 없이 교회 생활과 회복은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방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증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체험을 보십시오. 소그룹에서 교회 생활에서 주일 아침에 거기에 놀랍습니까?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사역합니까? 그렇죠. 그것들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한면에서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전히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결핍이 무엇입니까? 그 결핍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집회에 새로 올 때,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소그룹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 우리가 흥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올 때 가장 좋은 소그룹 집회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을 볼 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얼굴을 거듭거듭 볼 때, 1년, 2년, 3년, 매년 지나도 볼때 갖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 집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신혼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흥분되고 우리가 얼마나 격려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계속 참아야 합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왜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합니까? 우리 소그룹에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에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문시키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증가가 있도록 그 길을 바꾸어야 합니다. 로마서 2번을 함께 읽어봅시다. 국가를 수립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다. 겨우 몇명안 되는 사람들로는 국가가 수립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많은 인수의 사람들을 얻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을 작은 양떼와 같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주님이 그분의 인간의 그 껍질 안에 있을 때 부활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십시오. 제자로 삼으십시오. 라고 하셨죠. 모든 민족이라고 할때 이것은 작은 수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수죠.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첫 번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침례를 주었고 바로 그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아주 많은 수를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작은 양떼와 같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분을 믿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5,000명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5명으로 이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5,000명을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처음 말씀하신 작은 양떼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증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수많은 제자들도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성경이 이 말씀에 계시된 부분과 우리의 상황이 부합됩니까? 자, 이제 A, B, C를 우리가 봅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익이 남지 않거나 개선되는 것이 없다면 틀림없이 방법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우리 중 아무도 교회들의 현재 인수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15년 전에 남가주 성도들 인수는 오늘날의 인수보다 많았다. 이러한 인수 증가의 부족은 나를 고심하게 만들었고, 1984년 10월에 나의 온 주의를 이 문제에 기울일 정도였다. 나의 부담은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람들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부담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영을 고양시켰다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그 영의 움직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고양되게 해야 합니다.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다만 몇 사람의 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을, 남가주에 있는 우리 모두의 영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 일어납시다. 나가서 집을 건축합시다. 주님을 위해 증거를 가집시다. 아멘. 주님을 위해 증거를 가집시다. 우리의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격려되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 숫자 3번을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볼 때 우리는 더욱 격려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볼 것입니다. 로마 숫자 3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도록 이미 선택받았다. 맞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제사장들인가? 오늘날 우리는 로마서 15장 16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다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이 또한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조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죠? 여러분 자신도 또한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또한 거룩한 제사장 체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체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체계의 일부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을 돌아볼 때 이 방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가주의 제사장 체계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여, 이 남가주의 놀라운 제사장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단체적인 놀라운 제사장 체계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사장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라고 하지요. 이런저런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저는 다음 중점을 정말 사랑합니다. A를 읽읍시다. 신약의 제사장 직분은 복음을 전파해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만드는 제사장 직분이다. 오늘날 우리는 가축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죄인들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로마서 15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체계이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체계입니다. 이 드리는 희생제물은 이제 더 그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믿게 된 이방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주님을 받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는 이가 되게 하죠. 그들을 믿는 이가 된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아주 신선하게 이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제사장 체계를 세 단계로 말했습니다. 세 종류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했죠.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들을 주님께 드릴 때 이들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들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들을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이들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에 지체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 혹은 주차장에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랄프 마켓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다만 지옥에서부터 구출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천당에 가는 표를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낮은 기독교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켓의 주차장에서 말할 때 죄인들을 아들들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차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희생제물로 드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소를 제물로 드려왔죠.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그 짐승, 동물로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켓의 주차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그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기쁘게 합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수고를 하는 제사장 체계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희생제물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보살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들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 에베소서 4장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또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가 돌보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들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격려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성장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종류의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만들어서 희생제물로 드렸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성장하게 해서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고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해봅시다. 제가 제사장 체계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합시다. 이제 다음 중점을 봅시다. B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은 제사장들은 우리가 제사장 체계, 즉 제사장 단체로 함께 건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들을 회심시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단체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 반드시 두세 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제사장 체계로 건축되어야 한다. 2. 복음을 전하려고 혼자 나가기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두세 명의 성도들을 접촉해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체계로 건축되어야 한다. 어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면서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과 아무 연결 없이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음성처럼 요한 침례자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것을 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일 수도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어떠한 체험 안으로 인도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독립적인 방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은 그와 같은 길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냈을 때 두 사람씩 단체적인 방식으로 가게 하셨죠.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이 성도들과 함께 단체적인 제사장으로서 나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접촉해서 그 사람을 이끌 때 그 사람은 즉시 단체적인 길, 즉 몸의 생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접촉할 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읍시다. 그런 다음에는 사람들을 접촉하러 반드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변명을 하는데 우리가 아주 전문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고 변명하죠. 1991년에 데니시 히가스 형제님과 다른 형제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님이 제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셨죠. 우리가 청소년 봉사를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데니스 형제님,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수요일 사역 집회였는데 데니스 형제님 아시죠? 제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대학생들이라면 여러분 아시죠? 사실 대학생들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형제님. 그래서 제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데니스 형제님은 다 아셨죠. 제게 시간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그때 변명했죠. 제 자신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 24 유닛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듣느라고 교회 집회도 빠지고 동사 집회도 빠지고 심지어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런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과를 들었지만 여전히 제가 사실은 그때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다 봉사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저에게 제안했던 형제님들이 저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인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긍휼입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함으로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변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점으로 읽어봅시다. 1번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접촉할 시간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전화통화를 길게 하거나 텔레비전을 볼 시간은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오, 주 예수님이라고 해봅시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컴퓨터와 전자제품들과 전화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를 좀 봅시다. 이 통계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청소년들을 비난하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성인들이 청소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미디어의 대중매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점검하면서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다른 미디어들을 보면서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을 씁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각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대한 각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이 시대에서 매일은 악한 날들이며 해로운 것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줄어들게 하고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붙잡고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형제님, 이 형제님은 많은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은 정말 시간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형제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이 형제님이 제게 전화하셔서 오라고 말씀하셔서 형제님을 어느 곳에 좀 운전해서 데려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제 없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여기에 3시 27분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이고, 3시 27분에 가야 되겠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형제님은 정말 매분 매분을 아끼셨습니다. 자, 다음 중점을 봅시다. 만일 당신의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날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분들을 계산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간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방문할 시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그가 시간이 돈이라고 말했죠. 사실 시간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거듭해서 다시 벌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은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돈을 걱정하면서 보내죠. 우리의 돈을 절약하려고 시간을 써버리죠. 그러나 교회 생활의 실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할 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강하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1달러, 1센트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시간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복음 전할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고려했죠. 누가 시간이 가장 없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께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 예창조물을 죽음에 넣고 계시고 그리고 영 안에서 살아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발로 깨고 계셨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셨죠. 주님도 시간이 그렇게 없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체계,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거나 전화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방문하러 갈 수 있고 집에 초대하여 차를 마시거나 식사할 수 있다. 사람들을 접촉하여 주님께 데려올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자,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식사에 초대하십시오. 좋습니다. D를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복음의 제사장 체계가 하나님의 미덕들을 선포하거나 말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베드로는 복음 전파를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고 선포하거나 말해내는 것을 말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제사장 체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아주 많이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져서 그 사람의 어떤 논리로 따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미덕을 말해내므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터디 18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미덕은 뛰어난 속성, 행동, 행위를 말한다. 이것들은 뛰어난 속성이며 행위며 행동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행위, 행동, 속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1번, 2번, 3번을 읽읍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많은 미덕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미덕들 중에 하나이다. 그분의 긍휼, 은혜, 용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그분의 미덕들이다. 2. 복음의 제사장 체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반자들은 이 모든 것을 연구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3번. 그러면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미덕들 몇 가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미덕들 몇 가지를 성경이 계시하는 바에 따라 매우 상세히 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터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영광에 의하여라고 말한다. 주님의 미덕들을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전하고 알렸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말하고 할 때마다 그들이 보고 누렸던 그 주님의 미덕들을 말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의 미덕들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린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침체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누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해보십시오. 자, 이제 이를 읽어봅시다. 우리는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인내하며 노력해야 한다. 1. 어떤 성도들은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러 나갔지만 한 사람도 얻지 못했다고 하면서 문 두드리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2. 얼마나 오래 나갔었냐고 물으면 겨우 반년 정도 나갔다고 말한다. 그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3.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접촉하러 나가는데 5년이나 15년의 시간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누군가를 얻을 것이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시간을 구속합시다. 신약의 복음의 희생, 복음의 제사장 체계로서 수고합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립시다. 우리가 누린 놀라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미덕들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몸을 좀 움직여봅시다. 그리고 기도를 지금 좀 드려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를 좀 합시다. 아멘. 제가 정말 영광스러운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 이 집회소를 보십시오.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4,300개 의자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약 4,5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남가주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 있죠. 우리가 52개, 54개의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인간가주에는 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대하여 이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볼 때, 자, 우리가 견고하게 한 영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한 혼으로 서로 함께 분투하면서 복음을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 때 저는 이 형제님을 생각합니다. 형제님이 더 이상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이 또 지나면 형제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19년이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계속 읽기 원합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 보지 않든, 자, 이 경우에 바울은 그가 그의 몸이 그 빌립보에 있지 않았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님들이여, 우리에게 오늘 이 형제님이 계시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형제님이 우리에 관한 말들을 들으실 것이라고 바랍니다. 형제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방 안에서 하는 이것들을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난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서 한 영안에 서 있는 것을 형제님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이 형제님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형제님이 이것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많은 느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형제님들의 공통적인 감정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마치지 못한 위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취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두 메시지에서 특별히 이것을 분명히 보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 1984년부터 1999년까지 이 형제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전해까지 12년간 혹은 13년, 14년 동안 형제님의 사역의 높이와 형제님의 생명의 가장 성숙한 단계 가운데서 이 형제님은 그분 자신을 드리고 그분 자신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완전히 쏟아 부으셔서 그 길을 찾으려고 탐구하셨습니다. 형제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통과하려고 하셨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증가를 얻는 문제에 관해서 돌파하려고 하셨습니다. 형제님이 대만에 5년간 계시면서 1984년부터 1985년까지 그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부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그 순간 바로 주님의 회복에 전례 없던 반역에 부딪히셨죠. 그래서 형제님은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수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형제님이 많은 교회들을 돌보셔야만 했고 진리를 해방하셨으만 했으며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을 해방하셔야만 했습니다. 형제님의 생애 마지막 해까지 그렇게 하셨죠.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젊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수행하여 그분의 몸의 증가를 위하여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를 이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주 엄중한 말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형제님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게도 하셨고 또 다른 여기 있는 형제님들에게도 하셨습니다. 이제 20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형제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이 돼갑니다. 그 말씀이 그 부담이 우리를 밤낮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밤낮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큰 부담을 이 문제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 마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위임이고 그 위임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형제님의 마음 안에 있던 무거운 부담이었고 그것이 또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부담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말에 이 특별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갖는 남가주의 섞임 집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집회입니다. 특별한 집회입니다. 이 특별 집회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다. 형제님으로부터 온 그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담을 여기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형제님이 돌아가신 후에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은 아마 이 형제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이 형제님의 생애 마지막에 형제님 마음 안에 있던 가장 큰 부담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 집회의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담을 교통하고 이제 우리가 전진할 실행적인 방법들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를, 목적을 다음 10년간의 목표를 정하기 원합니다. 남가주의 교회 간의 목표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있다면 제가 나머지 두 로마 숫자를 읽고 마치죠. 저는 먼저 역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이 나라에 1962년에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것이 분명하게 전달되었죠. 극동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 머물면서 이 서반구에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형제님은 그 기지로 사역의 기지로 로스앤젤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교회로 시작하셨죠. LA에서 약 30명의 성도들로 시작하셨습니다. 30명의 성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1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1963년부터 1973년까지 혹은 74년까지 성도들의 수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10%로 증가했습니다. 1963년에 30명 있었는데 LA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가 3,000명의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오지 못하고 그곳에 올 수 있던 성도만 모였는데 3,000명이 모였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만에 그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증가를 이 나라에서 그때 이래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어떤 야심 있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회복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많은 반대가 바깥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바깥에서 주님의 회복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내적으로 우리는 고난받고 있었고 또 바깥에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아주 오랜 기간 어떤 의미에서 겨울잠 자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죽음의 상황 안에, 열매 없는 상태 안에, 증가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주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교회들, 그때의 교회 생활에 관하여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섯 개의 큰 법정 소송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두 개는 1995년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1980년대 그 초반에 이영재님은 아주 이 문제에 관해 큰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돌아가셔서 돌파할 길을 찾으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돌파할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말 유감스럽게도 그때 또 두 번째 큰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겨울잠 자고 있었던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형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형제님이 보기 원하셨던 그것을 보지 못하셨죠.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해 동안 이 19년 20년 동안 이 형제님이 돌아가신 후에 19년 20년 동안 주님께서는 그분의 회복을 변화하셨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했죠. 어떤 우리를 떠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보기 원했죠. 그러나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형제님이 돌아가신 후 19년, 20년 동안 주님의 회복은 다만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회복은 심지어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수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원수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여전히 여기에 오늘 있습니다. 심지어 더 강해졌습니다. 심지어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여기에 계셨을 때에도 동역자들은, 온 땅에 있는 동역자들이 오늘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저의 양심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으로 인하여, 이 섞임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함을 인하여 일곱 절기를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가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회복에 인도 직분을 하나 안에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온 땅 위에 있는 지방교회들이 주님의 회복이 하나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다만 그럴 뿐이 아닙니다. 주님의 회복은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미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남미에서 무엇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중미를, 호주를,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우리는 아프리카에도 가야 합니다. 가서 주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주님은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주님의 회복은 오늘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제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회복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 보십시오. 이 사역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희귀하지 않습니다. 저와 동의하시죠?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다만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트니스 리 형제님, 워치만 리 형제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입니다. 제가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여전히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임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마지막 부흥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마지막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형제님이 이것에 관해 말씀하셨죠. 그것이 아직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히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아직 완전히 단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은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으로 산들로 가서 나무를, 제목을 가져와야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산으로 갑시다. 제목을 가져옵시다. 그래서 집을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시다. 교회들을 건축합시다. 몸을 건축합시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더 큰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큰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방교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믿는 이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건축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 몸을 건축하는 것은 온전하게 된 지체들이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충만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지금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번 주말의 부담은 우리가 이것을 남가주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그리고 이거 주님께서 그리고 이것을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들에서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남가주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기도 집회에서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일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죄인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드려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자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먹이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이들을,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양떼를 먹이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이 그와 같은 활력적인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체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 반응합시다. 우리 모두 반응하기 원합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와 같은 제사장 체계가 되게 하십시오.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점들을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시려면 아주 빨리 적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곱 방면들을 드리겠습니다. 각 방면 안에 다섯 중점이 있습니다. 아주 빨리 받아 적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 전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첫 번째 단계죠. 우리는 여기에 낮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습니다. 완전히 성취된, 완결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다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한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 완전한 위임이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6장 19절을 보십시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 마가복음에 있는 위임입니다. 16장 15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위임입니다. 24장 43절입니다. 죄의 용서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에 있는 위임입니다. 15장 1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에 있는 위임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다섯 위임을 여러분 받으셨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위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중점을 드리죠. 다섯 번째, 완전한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오중의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오중의 책임입니다. 노예로서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7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여기에 어떤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노예에게 말했죠. 가서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그의 잔치로 오게 하여라. 바로 완전한 구원의 잔치에 오게 하여라 라고 하셨죠. 그들이 오라고 억지로라도 불러라. 그래서 이 집을 채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잔치 자리에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길에 나가서, 울타리에 나가서 노예로서 사람들을 대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지로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가지로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가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만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신성한 유기체를 위하여 우리가 열매 맺을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증인으로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증인으로 가서 라고 하죠. 내 증인이 되고 증언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빚진 사람들로서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나는 빚진 자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수백만 불의 빚을 졌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수백만 달러의 빚을 졌다면 여러분 잠잘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빚은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에게 지고 있는 빚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의 이 환경 안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두셨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거기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우리 모두 이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청지기들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중점입니다. 세 번째 중점입니다. 오중의 능력을 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오중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첫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세 번째, 그 영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과 31절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권위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4장 10절, 1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있으며 말씀이 있고 그 영이 있고 권위가 있고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중점입니다. 오중의 분투입니다. 오중의 분투입니다. 형제님들 여기에 있어서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섯 중점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투하는 것에 대한 다섯 중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분투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분투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하고 애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권하고 불러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세 번째, 함께 분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분투하는 것입니다. 이 분투하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분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경쟁하면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노예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노예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수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융통성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정에 따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어떤 장소에서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분투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오중에 분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중의 자랑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녀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저의 자랑은 사람입니다. 혼을 구원한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의 자랑이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첫째, 그들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새로운 이들이 열매가, 우리가 맺은 열매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둘째, 그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들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빛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만 여러분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여러분 혼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이들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잠언에서 말했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세 손자, 손녀가 있는 면류관을 쓴 할아버지입니다.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작은 면류관이죠. 그러나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우리는 큰 면류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손자, 손녀, 자손들로 인한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 영적인 자녀들로 인한 면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방에 있는 4,500명의 모든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자녀를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러한 생각이 있죠. 믿는 이들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새로운 이들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이함 안에서, 우리의 상태 안에서 갇혀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이들이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기들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로부터 구원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많은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5중의 단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5중의 단계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따라서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낳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접촉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먹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나의 양들을 먹이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들을 먹이십시오. 다만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먹임으로, 양들을 먹임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세 번째, 양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장기간 목양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은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장비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봉사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건축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제가 드렸죠.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점을 드립니다. 다섯 수고할 방면들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디로 갈까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접촉하러 어디로 갈까 여러분이 하실지 모르죠. 제가 다섯 분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가야 할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가야 합니다. 둘째, 이웃과 동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옆집에 있는 사람들,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 이웃 어린이 봉사 집회, 공원에서 모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랄프 마켓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들이 우리가 가야 할 장소들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구를 돌파해야 합니다. 거기에도 복음이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 일하는 청장년 성도들이 많은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장소들이 우리의 낚시터 어장입니다. 거기서 성경 연구를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전단지를 나눠주십시오. 세 번째, 그부들입니다.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중학교에 있는 대학생 연령의 성도들이요. 거기에 또 여러분을 주님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낚도록 놓으셨습니다. 네 번째,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어린이들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세크라멘토에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형제님들이 많은 아이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부모와 함께 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었죠. 이 부모들이 어린이 집회에서 이 어린이들을 통하여 얻은 열매들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 부모들이 다 전형적인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을 얻을 수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누가 어린이들이 복음을 위해서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이웃 어린이 집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런 집회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얻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얻은 그들이 또 그들 자신의 어린이 집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뒤로 물러선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그들도 우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이 이제 집회에 없습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졌을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십니까? 이 다섯 곳에 가야 합니다. 그 중에 적어도 두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친구와 친척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웃과 동료가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동료와 그부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야 할 자녀와 어린이들과 부모가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 어떤 뒤로 물러선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목록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목록을 드리죠. 제가 아주 실질적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게 요새 아주 제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신성한 성경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것은 아주 본질적이며 둘째, 이것은 항상 경륜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오.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질적인 교회 생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그 교회 생활은 이 셋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셋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둘이나 셋이어야 합니다. 둘이나 셋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난가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 각자가 혼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1대1로 접촉하지만 항상 두세시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항상 단체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 체계의 방식이며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는 전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방문하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공부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사람들을 얻는 것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이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두세 명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할 수도 있고, 같은 곳에서 일하는 형제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두세 명의 아이 엄마들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이 두세 명의 이 동반자를 둘 혹은 세 그룹 이상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증가를 가져가기 위하여 두 셋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양하기 위하여 두 셋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0개 두 셋에 하는 실행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것을 말할 때 웃을지도 모르죠. 제가 이 목록을 줄 때 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웃음을 좀 참으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잠시 웃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방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활력적인 살아있는 이기는 열매를 맺는 지체들로서 교회 생활에 있는 방법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두세 번 부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고 웃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4,50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마신다면 큰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명을 마시십시오. 물론 두세 번 부르고 나서 그만 부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두세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해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깊이 불러보십시오. 매일 아침 깊이 불러주십시오.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깊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두 번째, 두세 성경 구절을 기도로 읽으십시오. 그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방식으로, 되새김질하는 방식으로 기도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두세 구절을 읽으십시오. 아침부흥 말씀에 그 두세 구절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먹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그것으로 채워지고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말했죠. 나는 하루에 주님을 일곱 번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일곱 번 주님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 2분, 3분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세 번씩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운전을 하러 갈 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중보기도하는 기도. 주님, 매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세 번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7분, 9분간 하면서 아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가서 2시간씩 그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분간 강도 높은 운동을 집에서 하라는 말을 듣죠? 그렇게 7분간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정말 숨이 가빠지고 완전히 지친다고 하죠. 자, 그와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다음날부터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7분, 8분 강도 높은 운동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세 장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구장, 구약, 신약 여러분이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을 구약을 두세 장씩 매일 읽으십시오. 그럴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회복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두세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를 매주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계획을 알려드리죠. 세 메시지가 아니고 두 메시지씩 매주 10년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라이프 스터디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바울의 모든 14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까지 10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년이 오랜 것 같죠? 지난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어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0년 전에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라이프 스터디를 다 읽으셨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합시다. 아멘 하십니까? 여섯 번째, 매주 두세 번의 교회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교회 두세 집회 매주 참석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주일 집회, 기도 집회, 소그룹 집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한 믿는이가 됩니다. 일곱 번째, 두세 명의 동반자와 매주 두세 번 만나십시오. 스카이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20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통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 전달하는 것에 관하여,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에 관하여, 사람들을 먹이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교통할 수 있습니다. 두세 명의 동반자들과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십시오. 여덟 번째, 매주 두세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을 접촉하십시오. 한 번에 두세 시간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20분을 사용하고 저기서 20분을 쓰고 그렇게 하여 여러분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또 직접 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방식이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도달하십시오. 사람들을 매주 두세 시간 접촉하십시오. 여러분의 두세 시간을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전자 안식일. 전자 안식일. 즉 우리의 모든 그 전자제품, 휴대폰, 인터넷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꺼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꺼놓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사람들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두세 사람을 정규적으로 목양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날개 아래 두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돌봄 아래 두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있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두세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열 번째,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남는 열매를 10년마다 두세 명의 남는 열매를 가져야 합니다. 매 10년마다 두세 명의 남는 열매를 가져야 합니다. 열매는 매년 맺어야 하지만 남는 열매는 두세 명씩 10년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10년 안에 우리 각자가 두세 명의 남아있는 열매를 가집시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부터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이 4월입니다. 2016년 4월입니다. 이제 10년 안에 우리는 우리의 숫자가 두 배로 증가되어야 합니다. 각 교회들에서 증가되어야 합니다. 오늘 약 6천 명의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남가주의 지방교회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6,0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매달 모이는 성도들을 합치면 9,000명으로 증가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성도들을 포함한다면 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000명을 우리의 시작하는 통계의 숫자로 시작합시다. 그것은 10년 후에 2026년 4월에 주님의 주일날 6,000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000명의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매년 10%의 증가를 가져야 합니다. 즉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6,000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6,600명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서 좀 산수를 하겠습니다. 여기 6,000명이라고 하지 말고 2,000명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00명이 올해 한 명의 남아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2,000명이 있는데 그 2,000명이 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 3년마다 한 명의 남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시다. 자, 누가 좀 계산을 도와주겠습니까? 자, 그러면 600명이 좀 넘죠. 자, 제가 아까 말한 1년에 600명의 증가를 가져오는 수와 아주 비슷하죠. 즉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만 이 일을 실행해도 우리가 그 1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상을 드렸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증가는 가능한 것이며 또한 논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동의하십니까? 어제 NM 교회가 말했죠. 내년 말까지 15% 증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때 박수를 쳤습니다. 바깥으로는 저는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NIM이 정말 15%를 증가할 수 있을까? 만일 NIM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NIM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10% 대신 우리가 목표를 정합시다. 남가주에서 매년 우리가 15%의 증가를 가집시다. 여러분의 교회가 100명이라면 내년에 여러분의 교회는 115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10개 소그룹이 있다면 각 그룹에서 1.5명을 얻으면 됩니다. 1년에 1.5명을 얻으면 되죠. 쉽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걸 아시겠죠? 동의하십니까?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15%입니다. 매년 15%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년 안에 우리가 2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교회들의 수도 또 2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50개에서 5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우리에게 100개의 교회가 있기 원합니다. 100개의 금등잔대가 있기 원합니다. 남가주에서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큰 일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어렵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제 말을 들으셨습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 그것이 어렵다. 세 번째 단계 다 이루어졌다. 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통을 가집시다. 미국을 위한 성경에 대한 교통을 가지고 그리고 오크글랜 시설에 대한 교통을 가집시다.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